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와 심판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나올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 있죠. 전그 일들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다라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일들, 사건들, 기적들을 그들은 그냥 전해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있을 너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과연 어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그첫 번째를 보면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팔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출애굽한 2세들에게는 보면은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교훈과 그거에 대한 경험이 전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갈랐던 사건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이것들에 대한 경험이 아예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시는 말씀의 이 핵심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전에 내가 너에게 행했던 사건들,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세와 아론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가르쳐서 그 어른들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매 장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르쳐라,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책무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해라, 그리고 홍해의 그 사건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가르쳐라. 이 말들을 신명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신명기는요, 계명을 거듭 베풀이하여 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 세대에서 끝나지 말고 새로운 세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교육에서 신앙 교육의 핵심은 사실 교회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 제도를 보면 그것은 산업화 시대 가운데 주일에 아이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일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앙과 믿음은 가정 안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삶으로 시도 때도 없이 늘 항상 어디에 있든지, 누울 때든지, 잘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 일을 도와야 합니다.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충분히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칠 여력이 없죠. 왜냐하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교회와 있는 시간은 겨우 2시간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166시간은 부모에서 가정과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교육의 전적인 책무는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지속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적을 자녀들에게 양육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든 부모로서 나이가 든 자녀에게 이미 머리가 다 커버렸는데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리는요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부모와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만 그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핵심이고 유일한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리를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 한 것이냐면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 규례와 명령과 율례를 항상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었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마치 부모가 자녀를 가슴에 품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그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가르치며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매도드셨습니다. 때로는 혼도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어김없이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방식이요 동행하셨죠.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처럼 주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곁에 계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신앙교육의 핵심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동행하시는 거였고 함께하는 거였어요. 즉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걷는 방식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신앙이 전수되게끔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느 곳에서도 이것은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양육 프로그램을 돌린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좋은 사역자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부모가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앙의 전수와 교육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도 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할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더 중요할 때가 반드시 그 인생에서 찾아옵니다. 그런 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부모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 부모들은 과연 내 부모는 어떠한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는가? 두 눈 부릅뜨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보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사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땅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또 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편 19편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뭐냐면 이 약속의 땅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땅.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왕들 가운데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선하다고 하셨고, 또한 재미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때 그 시대가 가장 강성한 시기가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말씀으로 통치를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이 말이 뭐냐면 실제로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관계 수로가 너무나도 잘 되는 땅, 나일강 삼각주여서 여기 물이 너무나도 풍부했던 땅입니다. 1년에 보면은 이모작이 가능한 땅이었어요. 너무나도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떠했냐?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농사가 가능한 땅이었죠.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11장 1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엄밀히 따지면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입니까?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농사짓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기후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골짜기가 있고 산이 많은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짓기 여간 힘든 곳이 아닌 너무나도 힘든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로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을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석회암 땅이라서 물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가둬두지 못하는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 땅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 말씀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바로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시는 그런 땅,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도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잖아요. 신명기 11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땅이 이런 땅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은 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명기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인 거죠.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땅인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즉 말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말씀을 먹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만 이것이 진짜 약속의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흐르는 땅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딸이 어미와 함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땅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땅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귀한 날이죠.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함께 약속의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복된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우리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명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도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땅, 말씀의 땅이 될지어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지어다. 설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자리에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신령한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